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2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보내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부자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사실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이미 아담 안에서 떠나서 죄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결코 이룰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두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다른 마음 속에 이래 갇혀있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부자 관원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서 정말 적은 말씀 하나를 지킬 수 없는 그 부자 관원의 모습을 들추어 주시더라고요. 재물이 많았는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많은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지식들, 경험들, 또 내 나름대로 보고 감각하는 그런 것들로 형성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못되고 거짓된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손녀딸 선영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래 가는데 그 어린 손녀딸이 할아버지 아빠는 대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래 대구에서 태어났다 맞다 아빠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그 손녀딸 선영이가 나는 참 똑똑해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은 생략할 텐데 속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또 그런 말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면 드러나니까 어린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는 참 똑똑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잠시 이후에 선영아 고모는 어디에서 태어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대구요. 아니야. 고모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선영아 네.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나신 줄 알아? 대구요. 아니야. 할머니는 천안에서 태어나셔서. 네가 말이야. 네가 어떤 것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네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두 가지 물어보니까 너 두 가지 다 틀렸잖아. 그래서 내가 무얼 하나 안다고 나는 잘 알아. 나는 똑똑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목사님이 그 어린 손녀 딸아이에게 쭉 교제해 주신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그게 손녀 딸의 이야기 같지만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말씀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손녀 딸 이야기를. 우리 속에도 그 손녀 딸 마음 속에 있었던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표현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안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우리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또 낮게 여기고 또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어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이 한두 부분 있어도 진짜 배우고 또 나를 좋게 유익하게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만 보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내게 필요한 또 나를 위해 준비된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제 거절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보는 내게 보여지는 한두 가지 어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그럼 자신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아홉 가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가 있는데 한두 가지 괜찮은 거, 한두 가지 조금 낫다고 여기는 거, 이제 이걸 여기에만 이제 집착되기 때문에 낫다고 여기는 한두 가지를 붙들고 내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또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사단은 그런 방향으로 내 자신을 믿게 만들고 또 내 자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아주 부분적인 것으로 내 못난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이런 것들을 다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한국 사람은 박지성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박지성 선수는 사실 뭐 세계적인 그런 선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세계적인 선수들은 막 경기할 때마다 골을 많이 넣고 이렇게 몇몇 알려진 어떤 그런 어떤 선수들은 아니에요.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해요. 그가 있었던 모든 팀들이 그 박지성 선수를 그리워한대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영국에 있었던 팀에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그 엠버사도로 대사로 발탁이 됐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만 그 팀의 이 홍보 대사로 이제 뽑혀서 그게 굉장한 그 명예인데 이 박지성 선수가 뽑힌 거예요. 지금도 많은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팀에서는 그 선수를 막 그리워한대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는 다른 사람, 그 팀을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합을 한대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이 4강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온 국민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 월드컵 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팀을 한국 팀을 맡아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대요. 선수들에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막 개인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맞아. 그건 맞는 말씀이야. 아니면은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골대 앞에서 골을 넣는 이런 기술이 부족하다. 그건 또 맞아. 그건 좀 부족해. 근데 정신력이 부족하다. 박지성 선수가 생각할 때는 정신력 하나는 괜찮은데 특히 한일전 같은 거 할 때 발톱 빠지도록 뛰어다니잖아요. 목숨 걸고. 예? 차라리 쓰러져서 기어 나올 망정 지면 안 된다. 그래가 막 정말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은 투지가 좋다. 진짜 열정이 있다. 막 그렇게 평가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부족하다.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게 참 납득이 안 갔답니다.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씀이 축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는 팀 플레이입니다. 11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그 정신력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 그 다음에 그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헌신과 배려 없이 올바른 축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인기나 아니면 골을 자기가 넣어야겠다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에 집착되면 절대로 이 좋은 팀을 구성하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력인데 그 정신력은 뭐냐? 바로 헌신과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자기 인기나 또 자기 욕망을 버리고 팀과 다른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정신력, 그 정신이 없이는 절대 올바른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박지성 선수의 그 축구의 삶의 이정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그 축구 삶의 중심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계 최고의 선수는 아닌데도 그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 그 선수를 그리워하고 또 그 선수가 없으면 그 선수의 이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축구든 무엇이든 보는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볼 때는 정신력 하면은 열심히 뛰고 막 땀 많이 흘리고 막 열심히만 하면 그게 정신력이 있는 것이고 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축구에 있어서 어떤 정신력의 어떤 그 개념이 히딩크 감독이 보는 것하고 그 박지성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 내 중심적인 내 기준 안에서 보는 것하고 또 앞서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스포츠든 또 예술 음악이든 어떤 전문 분야에 앞서 있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한번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그 편작이라는 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편작은 그 중국 전국 시대에 이 화타라는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명이 심지어 신의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 이런 그 의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라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왕이 이 편작에게 그 왕과 그 가족들을 이래 치료해 주는 그 편작에게 굉장히 고마운 걸 표시하면서 진짜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명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근데 이 편작이 말하기를 왕이여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최고의 명의가 아닙니다. 저보다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랬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당신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있단 말이냐? 그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제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바로 위에 계신 형님은 이 병이 발병이 되면은 커지기 전에 초기에 그 병을 치료를 한대요. 그리고 그 더 위에 형님은 의술이 더 뛰어난데 병이 시작되기 전에 안색과 기침 소리를 듣고 어떤 병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 병을 미리 예방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커져서 치료하는 자신의 의술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그 둘째 형님이나 또 병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병을 이렇게 예방하는 그 형님의 의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저보다 훨씬 의술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예? 병이 막 심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가 될 때는 야, 이 심한 병이 고쳐졌네. 야, 그분 참 좋은 분이네. 진짜 훌륭한 그 저 명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그 형님들의 두 분의 어떤 그런 의술은 볼 수 있는 사람, 그 의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만 자기 기준 안에서 그 훌륭한 의술이 보여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면되고 무시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편작이 이 편작의 아버님이 이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천식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 그 스승님 같으면 얼마든지 저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시고 자꾸 외면하는 것 같이 왜 저럴까 좀 의아했대요. 근데 이제 편작이 그 출타를 간 틈에 그 수제자가 저렇게 그 아버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한번 처방을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제자도 의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편자기 아버님을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천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편자기 돌아왔을 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승님, 그 아버님의 그 천식을 제가 처방했습니다. 그 천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또 기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편작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무병장수라는 말도 있지만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어떤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어떤 어려움도 주고 몸에 불편함도 주지만 그 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굉장하게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걸 이제 일병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자기 아버님이 천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천식 때문에 그 천식이 아버님이 장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을 이 편작이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는 저 천식은 아버님을 더 좋게 하는 거다. 그 아버님을 더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물론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천식에 대해서 자꾸 이제 외면하듯이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제자는 편작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의술의 어떤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고칠 만한데 아, 저 천식 고쳐드릴 수 있을 텐데 자기 기준 안에서는 그걸 문제로만 보고 자기 기준 안에서는 저거 고칠 수 있을 텐데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편작이 출타한 가운데 그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은 고쳐져야 됩니까? 안 고쳐져야 됩니까? 예? 안 고쳐져도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그래도 고치고 일찍 죽을랍니까? 여러분 편작 아버님에게 있는 천식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교회가 볼 때 야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어려움으로 문제로 막 빨리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시고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내 관점에서 어렵고 내 관점에서 볼 때 문제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고 우리를 너무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입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하지 말고 무조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 복되고 귀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젬베라는 게 있어요. 이 꼭 우리나라 이 이렇게 꺾어진 꽹이 있죠. 이 젬베라는 그 꽹이가 있는데 똑같은 땅이어도 그 젬베로 이래 밭을 일굴 때 하고 젬베로 밭을 일굴 때 하고 이 소로 쟁기로 그 밭을 일굴 때 하고 이 수확되는 게 배로 차이가 난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꽹이로 밭을 일구어도 밭을 일구는 건 일구는 거지요. 그러나 꽹이로 밭을 일구는 것하고 이 힘이 센 소를 통해서 그 쟁기로 밭을 일굴 때는 훨씬 더 깊이 그 밭이 일구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그 잼배로 밭을 일굴 때하고 소로 밭을 일구었을 때하고 그 생산되는 양이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땅이지만 기계 트랙터로 그냥 깊이 그냥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그렇게 무엇을 심으면 꽹이로 일구었을 때보다도 몇 배의 수확이 난대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밭을 일구는 것 같아도 그 이 깊이 있잖아요. 밭이 일구어지는 어떤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꽹이로 밭을 일구는 것은 일구는 어떤 그 힘이 가해지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꽹이의 힘으로 일굴 수 있는 부분만 그게 이제 일구어지는 것이지 더 굳고 더 딱딱한 이런 땅은 그 꽹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 트랙터로 이제 이렇게 밭이 일구어질 때 훨씬 더 깊이 일구어질 뿐만 아니고 또 꽹이나 이렇게 저 뭡니까 쟁기로 일구어질 수 없는 굳은 딱딱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트랙터로 이래 저 밭을 일굴 때에는 일구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생산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김종덕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계셨을 때 간증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미고리에 계실 때 또 아프리카 여러 군데 계실 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지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데 대한 상처가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보면은 훨씬 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그 현지인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이제 잘 지내는데 그 선교사님 아이들은 현지인들보다도 훨씬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너는 거지 선교사냐? 거지냐?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왜 아버지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 힘든 나라에 또 이렇게 사느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가 많았대요. 근데 지금 와서는 너무 그 아프리카를 그리워한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던 것이 이렇게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만들어주신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그곳에서 만들어주신 그 마음이 자기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지를 이제는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아프리카에 그 어렵고 무시당하고 그 아이들에게 막 그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막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자기를 유익하게 좋게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딸 이레가 지금 유엔에 있는데 그 유엔에 근무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뽑을 때요. 그냥 뽑는 게 아니랍니다. 수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 서울대 그 나라의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학생들이 지원을 한대요. UN에 근무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국, 영국,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UN이라는 그 어떤 위치가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한대요. 그러면 막 서류가 이래 쌓인답니다. 그 중에서도 뽑고 가리고 가리고 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인턴을 시켜본답니다. 그러면은 쫙 그 학생들이 사는 걸 본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모든 면에 뛰어나고 지식도 있고 벌써 최고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 UN에 있는 관계자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인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UN에 근무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도 있고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계속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능률적으로 실력면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적은 부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략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의 세계가 전혀 안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일의 자매가 UN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신기해한다고.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 마음일까요? 예?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나도 좋은 곳에 가고 싶어. 막 어린 나이에 거지라고 조롱을 당하고 그 미고리는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완전 아프리카에서 완전 미개 시골이에요. 거기에서도 최고 못하게 사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 일구어진 그 마음이 그 삶을 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삶, 행복한 삶,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 부분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구고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우리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또 우리 스스로를 더 좋게 여기는 또 나를 신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음을 일구고 기영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이 밭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기경되는 것도 고통이 따르죠? 예? 막 누가 우리 마음에 깽이질을 하면 기쁘죠? 예? 깽이질이 아니라 호미질만 해도 호미 들고 잡초 좀 뽑으려고 달라들어도 벌써 안색이 변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가 막 깽이질 몇 대 맞으면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예?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깊이 더 힘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깊이 기경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으로 우리가 복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때때로 막 좀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해요. 저는 제가 이 우리 선교회를 만나서 86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한 11년요 제가 교회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철야기도 그 다음 새벽기도 뭐 부흥회 저는 학생 때부터요 좀 열심히 있었어요. 아 그리고 방학 때면 3일씩 금식기도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그 부산 조금 떨어진 양산에 보면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고 고렙산 기도원이라고도 있고 또 부산의 그 동네 가면은 순복음 교회에서 그 운영했던 식물원에 있는 금식기도원이 있고 또 마산에 보면은 무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물 좋은 마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 걔가 뭐 십자바위 뭐 기도했는데 바위가 갈라졌니 어쩌니 걔가 뭐 십자바위도 있고 그래요. 거기.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11년 만에 우리 성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 복음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냥 눈이 번쩍 떠여지더라고. 신봉사 눈 뜨듯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딱 손뼉이 쳐지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이렇게 영원히 내 죄를 씻어주지 않는 한 나 같은 인간은 깨끗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이 영원히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온전케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는 막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어? 손뼉이 딱 쳐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감사한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이 마음을 그냥 안 둬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것이 상당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를 상당하게 교만하게 한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입은 것이 문제다. 뭐라고요? 아니 은혜 입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설교하시고는 마치고 돌아오셔서 사역자들 모임하면 자네 은혜 입은 게 문제야. 은혜 입은 거 그것 때문에 자네 망해. 예? 그럼 은혜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을 건 입고 그렇다고 안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입을 건 입고 은혜 입었다는 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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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져서 내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이제 뭔가 좀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 마음 그 은혜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립되는 거 있죠? 포인트 정립하듯이. 예? 그리고 은혜 다섯 번 입으면 마음이 또 다르고 열 번 입은 사람은 또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열 번 입으면 열 번 입은 것만큼 포인트 정립이 돼가 나 열 번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뭐라고요? 몇 번 은혜 입은 사람? 은혜는 못난 사람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부족한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입을수록 더 못난 사람, 나는 역시 못난 사람이야. 나는 역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정상으로 안 흘러가고, 예? 정상으로 안 흘러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정말 나는 은혜 입은 것 속에서 감사한 것, 기쁨 속에 있는데, 그 속에 같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우리 속에 쌓여가고 굳어져 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굳어져 가는 그 마음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장비가 많아요. 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꽃갱이도 있고 삽도 있고 또 트랙터도 있어요. 예.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장비가 동원돼가지고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그게 막 아프고 때때로는 어렵게 여겨지고, 아, 막 때때로는 뭐로 항변합니까? 아, 복음은 좋은데 왜 이래 사랑이 없냐? 예? 아니,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래 사랑이 없냐? 아멘. 막 사랑 타령으로 그걸 막 거부하려고도 하고, 제가 마치 그 아이들 이래나 그 목사님 아들 재준이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그 아프리카가 그리워지는가 봐요.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 아프리카 너무너무 좋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거지 선교사 아이락하고 거지락하고, 막 그 진짜 아프리카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 아프리카의 삶이 너무 그리워진대. 너무 또 그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두신 그것이 고맙게 감사하게 여겨진다. 오늘 제가 역대하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33절, 역대하 3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나 이 암몬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이에요. 악을 행한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8년 되던 해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6살이죠.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12년이 되던 해에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34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북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훼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갖가지 온갖 우상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왕이 된 지 12해 되던 해에 그 성전의 우상들을 제하고 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18년까지 그 일을 마쳤어요. 성전의 우상을 제하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보수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왕 앞에 가져와가지고 율법 이거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봐라. 그 율법책을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아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들으면서 다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 왕이 된 지 12년에 이루어졌던 성전의 정결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각가지 우상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 그가 왕이 된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고 12년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8년이 됐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서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특히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복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는 우상들, 정말 좋은 것 속에, 기쁜 것 속에, 감사한 것 속에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고 또 이제는 뭔가 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지금 많은 누구에게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할 우리 영혼의 모습과 위치는 은혜라는 그것이 다 우리를 가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것들은 마음에 쉽게 쉽게 들려지지도 않고 또 웬만한 것들은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감사하거나 막 그게 그렇게 고맙거나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굳어져 가는 데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인데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또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그런 부분에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 4장을 제가 보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 4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 괜찮다 생각하지 마라. 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에스더의 마음 상태가 어쨌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왕궁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셔서 내가 살지.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왕후의 위치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고 은혜로 되어진 것도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에스더는 그 은혜라는 것을 붙잡고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왕궁에 있지만 이미 그 왕궁은 감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 은혜로 주신 그 왕후의 위치가 이미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그를 얽어매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이끌려갈 수 없도록 그를 얽어맨 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은혜로 된 거 맞아 나도 알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나도 알아. 왜 주셨는데? 왕궁에 두시고 왕후의 위치에 너를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정말 유다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일에 너를 쓰고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거기 두신 거 아니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버려버리고 이제 왕궁만 붙들고 왕후의 위치만 붙들고 그건 감옥이야. 그건 은혜가 아니고 너를 그 자리에 얽어매놓는 줄에 불과해. 너 그 안에 있으면 망해.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마음에서 버려야 돼. 여러분 에스더는 은혜라는 거 붙들고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합당하게 그거 붙잡고 그 왕궁 안에 갇혀 사는데 모르드개는 정확하게 에스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왕궁을 버리게 만들고 마음에서 왕후의 위를 버리게 만들더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마음에서 버려지게 만들 때 그 에스더가 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가 더 왕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개가 종기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갇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편작의 제자가 보는 것과 편작이 보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정말 귀해도 귀한 줄을 잘 모르고 쉽게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고 쉽게 내 생각으로 마음을 좁힐 때가 많고 또 은혜를 입은 그것으로 그것 안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진행되어 가지 못할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악한 생각들 이 교회 안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기경해 주는 모든 장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왔지만 들려지는 종들의 말씀들, 간증들, 교제들이 마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처럼 다시 우리 마음에 세미한 구석구석까지 비춰줘서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거 진짜 나를 위한 마음인데, 야 이거 나를 위한 계획인데,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건데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재해지고 정결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서 감각될 수 없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세계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이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전 세계를 얻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